6월 17일 정치부회 시작합니다. 50대 일반 국민은 다음 달 하순, 18세부터 49세까지는 8월 중순부터 백신을 맞게 됩니다. 정부가 조금 전 3분기 코로나 백신 접종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역시 가장 궁금한 부분이죠. 내가 언제 맞을 수 있을지 잠시 후에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 1차 접종 누적자가 1,400만 명을 넘겼다는 속보도 들어왔습니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에 이어 오늘은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했습니다. 청와대와 여당을 향해서 꼰대 수구 기득권, 줄여서 운동권 꼰수기라고 비판했죠. 잠시 후인 오후 5시엔 송영길 이준석 대표가 첫 여야 상견례를 가지는데 현장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정세균 전 총리가 조금 전 대선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경제 대통령이란 슬로건을 내걸었는데요. 그동안 여권에서 빅3로 거론된 대선 주자 중엔 첫 공식 출사표입니다. 이런 가운데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여야 협공에 일절 대응하지 않겠다. 내 갈 길 가겠다라는 입장을 오늘 냈는데요. 어떤 배경에서일까요? 그 뒷얘기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 많습니다. 들어가서 본격적으로 정치부의 예문을 열겠습니다. 국가대표 정치뉴스 쇼 정치부의 시작하겠습니다. 이 얘기 안 하면 또 심심하죠. 오늘도 신체커, 박마커, 류실장, 조멘토, 백반장 그리고 정치부의 애청자 정회원분들과 함께하겠습니다. 정회원분들과 소통하면서 또 중요한 속보는 바로 반영하면서 회의를 진행할 텐데요. 오늘 실제로 속보가 많이 들어올 겁니다. 현장을 바로 연결을 할 거고요. 신혜원 체커는 나가서 발제 준비하죠.
넵. 네.
류실장, 오늘 오후에, 그러니까 잠시 후에 김진욱 공수처장이 첫 기자간담회를 갖는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공수처 인사위원회가 끝나는 대로 조금 뒤 5시쯤부터 시작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안건은 인사위원회 결정 내용 그리고 현안사항입니다. 최근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수사에 대한 언급이 나올지가 관심이고요. 공수처는 출범 이후에 1호 조희연 교육감 수사부터 윤 전 총장에 대한 수사까지 9가지 사건에 대한 수사를 결정했지만 이와 관련해서는 줄곧 침묵을 지켜왔는데요. 김진욱 공수처장이 현안 질의에 답변하는 간담회를 갖는 건 지난 1월 28일 이후에 처음입니다.
네, 뭐 관련한 속보가 들어오면 제가 추가로 얘기를 해보고요.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오늘 송영길, 이준석 대표, 여야 대표가 첫 여야 상견례를 5시에 갔습니다. 국회에서 영상이 들어오면요. 저희가 현장을 좀 연결해서 상황을 좀 알아보겠고요. 그리고 제가 오프닝 때 얘기했지만은 윤석열 전 총장 측에서 오늘 여야의 협공에 일절 대응하지 않겠다라는 입장을 냈죠. 어떤 특별한 계기가 있어서 그런 메시지가 나온 건지 오늘 핫라인에서 윤 전 총장 대변인을 연결해서 그렇게 메시지를 낸 이유 또 윤 전 총장의 향후 행보 등에 대해서도 물어보겠습니다. 그럼 신혜원의 뉴스픽5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신혜원 뉴스체커의 뉴스픽5부터 정치부회의를 열겠습니다. 정부가 3분기 백신 접종 일정을 조금 전 발표했습니다. 50대 이하 일반 국민들 언제 맞을 수 있는지 신체커 설명 잘 들어보시고요. 잠시 뒤 5시 열리는 민주당 송영길,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 회동, 그리고 스페인을 국빈 방문 중인 문 대통령 소식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관련 내용 지금 바로 시작하죠.
네, 뉴스도 골라보는 재미가 있다. 맞춤형 뉴스 큐레이션 신혜원의 뉴스픽5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픽 보겠습니다. 저는 언제 만나요? 새송이, 할 말 다한 밀어, 부끄럽습니다. 그리고 스페인에도 독도가 이렇게 꼽아봤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픽인데요. 아마 전 국민의 최대 관심사가 아닐까 싶습니다. 코로나 백신 도대체 언제 맞을 수 있는 걸까요?
조 반장이 아니 저보다 먼저 맞겠다고 계속 그랬잖아요. 근데 왜 그런 거예요?
국장은 워낙 이 태극권의 이 철사장까지 워낙 건강하시니까 박 반장 잘 모르죠. 그 이상복 중국무사 검색해봐야 나오는데 네. 철사장을 연마셨기 때문에 건강하시니까 국장이 네. 저한테 양보해 주신다면 제가 네. 신혼이고 하니까
제가 양보할게요.
아, 제가 녹화해놓겠습니다.
네, 향후 진술 번복에 대비해서 VAR 녹화까지 했지만 아마 저 때도 국장은 알았을 겁니다. 본인이 먼저 백신을 맞게 될 거라는 걸요. 정부가 오늘 3분기 백신 접종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상반기에는 고령층을 비롯한 고위험군, 또 의료진과 국군 장병 등 필수 인력을 위주로 접종했다면 하반기에는 평범한 정회원들에게도 순서가 돌아옵니다.
저는 40대 일반인입니다. 8월에 맞을 수 있나요? 그리고 어떤 백신 맞을 수 있는지. 아마 50대까지는 우선적으로 접종을 시작하고요. 그 나머지 일 연령에 대해서는 8월 정도부터는 백신 종류에 대해서는 그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럼 저는 40대면 8월에는 맞을 수 있나요?
네,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의사 출신 국회의원도 궁금했었던 하반기 접종 계획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자, 3분기에는 만 18세부터 59세 일반인에 대한 접종이 이뤄지는데요. 사전 예약을 거쳐서 7월 26일부터 50대부터 1차 접종 시작합니다. 각 지천명에 오르신 복국장 50대 후반 먼저 맞고 그 다음입니다. 자, 그리고 40세 이하 연령층에 대해서는 8월부터 접종을 희망하는 사람부터 사전 예약 순서에 따라 실시할 계획입니다. 정의원 중에서는 조멘토, 류실장, 박마커, 신체커, 그리고 막내 백반장 순으로 포함이 됩니다만 이 박마커는 예비군 얀센 백신을 이미 맞아서 제외가 되겠죠. 본인 선택에 따라서 접종 일시와 기관을 결정한다라는 설명을 보면 수급 여건에 맞춰서 백신 종류까지 선택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7월에 공급되는 백신은 아스트라제네카, 화이자, 모더나, 얀센 백신이 합계 약 1천만 회분이 도입될 예정입니다. 백신별 세부적인 공급 일정은 제약사와 협의되는 대로 공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세부적으로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령대와 관계없이 7월 우선접종 대상자에 포함되는 케이스도 있습니다. 어제 다섯 번째 뉴스픽으로 전해드렸던 소식이죠.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물량이 부족해서 예약 취소 사태가 빚어지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대상자들은 이렇게 예약 초과에 의해서 접종이 연기됐음을 알려드린다라는 문자를 받게 됐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약을 하고도 접종을 못한 60세 이상 먼저 맞아야겠죠. 그 다음은 올해 수능을 앞둔 고3 수험생, 7월 기말고사 이후부터 맞게 됩니다. 2학기 등교 전면 정상화를 위해서 유치원, 초등, 고등학교 교직원도 7월 우선 접종 대상입니다. 자, 오늘 1차 백신 접종자 1,4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상반기 1,300만 명 목표 달성에 힘입어서 쭉쭉 속도를 내고 있죠. 다만 접종 후에 사망 사례가 계속 보고되는 건 우려스러운 대목입니다. 지난 27일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은 30대 남성이 부작용인 희귀 혈전증 진단을 받은 뒤에 어제 오후 숨졌습니다. 사인은 혈소판 감소성 혈전증으로 인한 뇌출혈이었고요. 자, 접종 후 9일 뒤에 심한 두통과 구토 증상이 나타났고 평소에 기저질환은 없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희귀 혈전증 사례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자, 또 인천에서는요. 역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은 70대 여성이 접종 후 5일 만에 숨졌습니다. 접종 후에 두통과 가슴 통증을 보여서 응급실에서 진료도 받았는데 어제 낮 횡단보도 앞에서 갑자기 쓰러져서 끝내 숨졌다고 합니다. 혈전증 사례는 아니지만 백신과의 인과성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자, 뿐만 아니죠. 이 백신 대신 식염수를 놓는 맹물 접종, 또 백신 종류를 착각하는 오접종 사례도 적지 않았습니다.
오접종 등으로 인해서 이상 반응이 생겼을 때는 국가 보상이 진행될 예정이고 국가는 철저한 조사를 통해서 의료기관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하는 그런 체계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자, 이어지는 두 번째 픽입니다. 새송이, 새롭게 만나는 민주당 송영길,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입니다. 줄여서 새송인데요. 잠시 뒤 5시에 국회 민주당 대표실에서 첫 공식 회동을 갖습니다. 2년 넘게 공존해온 여야정 상설협의체 가동을 포함해서 다방면의 협치를 논의할 예정인데요. 자, 과연 이 새송이는 꽃송이를 피울 수 있을까요?
여야정 상설협의체 참여 의사를 표시했습니다. 새로운 변화의 시작입니다. 환영합니다.
여기 활성화되길 바라고 또 뭐 그에 앞서서 송영길 대표와의 어떤 또 당대 당의 그런 어떤 모임을 가지겠다고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네, 올해 송 대표는 58살, 이 대표는 36살입니다. 대략 삼촌과 조카 사이 정도가 되겠죠. 누군가는 우스갯소리로 내가 첫사랑에 성공했으면 너만한 아들이 있어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정치 경력도 5선 대 0선으로 크게 대조됩니다. 하지만 송 대표는 이런 비교가 썩 탐탁치만은 않은 모양입니다. 가뜩이나 586 꼰대라는 비판을 받는 민주당이 굳이 이 대표의 청년 이미지를 강화해줄 필요는 없겠죠.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는 이준석 돌풍을 쌍수 들고 환영한다. 또 언론은 이준석 아버지뻘이라지만 내가 더 혁신적인 면이 있다라는 언급도 했고요. 또 이준석과 나, 우리 둘 다 기주류라면서 공통점을 찾기도 했습니다.
이준석 대표 체제는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5.18 묘역에서 무릎을 꿇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사과한 기반 위에 탄생했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이 탄핵의 강을 넘어 합리적인 보수로 발전해 가기를 기대합니다.
어제 첫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이 대표를 공개 칭찬한 건 덤이었습니다. 송 대표는 집값 폭등으로 좌절하는 청년 세대, 민주당의 반성을 언급하면서 문 대통령에게 청년 문제를 총괄하는 청년 특임 장관 신설을 제안하겠다고 했습니다. 이준석 대표는 다소 시큰둥한 반응을 보였는데요. 실질적인 역할과 기능을 할지가 회의적이라면서 조직을 만들고 직제를 신설하기보다는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길을 열고 또 자리를 비워줘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청년들이 원하는 세대교체의 답을 민주당이 엉뚱한 곳에서 찾고 있다 지적한 겁니다.
만일 야당 당대표가 되면 2주에 한 번 정도 고정 인터뷰로.
저는 상대가 있고 좀 맞받아치는 걸 좋아하는 그런 것이고 좋은 상대를 좀 찾아주십시오.
저는 사실 그때 송영길 민주당 대표가 나오시면 썰전을 같이 벌이겠다.
아이고 송 대표님이 응해주시면 저희가 땡큐죠.
네, 잠시 뒤 정치부회의에서 송 대표와 이 대표의 첫 만남 실시간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분위기가 어떨지 벌써 궁금한데요. 썰전 라이브 찍고 정치부회의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세 번째 픽 보겠습니다. 세 번째 픽, 할 말 다한 미러입니다. 바이든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이 스위스 제네바에서 첫 번째 정상회담 가졌습니다. 회담 직전까지 살인자, 거울이나 보라 이렇게 거친 장외설전이 이어졌던 것에 비하면 분위기는 우호적이었다고 합니다. 그래도 서로 할 말은 다 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나발리 수감 등 러시아의 인권 문제 또 해킹 의혹에 대해서 면전에서 문제 제기를 했고요. 푸틴 대통령은 오히려 미국이 우리를 공격하고 있다. 흑인 인권이나 잘 챙기라 이렇게 역공을 가했습니다. 두 정상은 핵전쟁 방지를 위한 공동성명을 채택한 뒤 별도의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Meeting had results. It was substantive. It was concrete.
As I think there's a genuine prospect to significantly improve the relations between our two countries without us giving up a single solitary thing based on principle and our values.
네, 이어지는 네 번째 픽입니다. 스페인에도 독도가. 스페인을 국빈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과 스페인 두 나라의 관계를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시키기로 했습니다. 또 마드리드에 있는 상원 도서관에 보관 중인 이 책, 1730년대 한반도를 기록한 조선 왕국 전도에 명확하게 표시된 독도가 문 대통령의 눈길을 사로잡았는데요. 안경도 벗고 유심히 지도를 살펴봤습니다.
이 그 두 그 섬은 지금의 울릉도와 독도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독도가 이미 이 시기부터 한국에 이렇게 지금 보여주는 소중한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오늘의 마지막 픽은 부끄럽습니다인데요. 이 조직폭력대 출신으로 알려진 5.18 구속 부상자회 문홍식 전 회장이 광주 건물 붕괴 사고에 연루된 뒤에 해외로 도피해버렸습니다. 관련해서 5.18 단체가 사과문을 발표했습니다. 부끄럽고 참담하다면서 5.18 유공자라는 명예는 면죄부가 아니다. 앞으로 자정운동을 벌여나가겠다고 했습니다. 한편 경찰은 미국으로 도피한 문 전 회장을 다시 입국시키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은 어떤 뉴스를 오늘의 원픽으로 꼽으셨나요? 들어가서 같이 더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신혜원의 뉴스픽5였습니다.
7월부터 9월까지 3분기 백신 접종 일정이 조금 전에 이제 발표가 됐습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이니까요. 뭐 다들 관심이 많잖아요.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해보죠. 류 실장.
네, 일단 연령대별 일반 국민 접종에 앞서서요. 우선 접종자들 이야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최우선 접종자는 6월 대상자였지만 백신 부족이나 건강 상태의 문제로 접종이 뒤로 밀린 사람들입니다.
아, 우선 접종자 얘기를 한 거죠, 지금. 예. 그러니까 60세 이상 고연령층 중에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부족해서 못 맞았던 그런 분들이죠?
네, 바로 그 부분인데요. 60세에서 74세 미접종자 약 20만 명은 이달 말에 사전 예약을 거쳐서요. 7월 첫째 주에 백신을 접종하게 됩니다. 또 이달 안에 접종하지 못하는 30세 미만, 사회 필수 인력, 교사, 보건 의료인 같은 약 7만 명의 사람들도 7월 5일부터 17일에 화이자 백신을 우선 접종하게 됩니다.
네, 그 다음이 수능을 앞둔 수험생, 그리고 2학기부터 등교 수업을 해야 할 학생과 교직원인데요. 고3과 고교 교직원은 접종 동의를 거쳐서 기말고사 후인 7월 셋째 주부터 여름방학이 끝날 때까지 화이자 백신을 맞습니다.
그럼 재수생은 어떻게 돼요?
네, 고3의 대입 수험생은요, 7월에 그 대상자 확정 절차를 거쳐서 8월 중에 화이자 백신을 맞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상반기에 맞지 못한 고연령층이라든지 또 지금 얘기했던 대로 이제 뭐 필수 인력, 돌봄 인력, 수험생들을 우선 접종하고 그리고 7월 말부터는 이제 저를 포함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방마권은 빼고 이제 백신을 맞게 된다는 거죠?
네. 그 올해 초에 사실 국창이랑 조멘토랑 누가 먼저 백신 맞냐고
아까 신체커가 소개했잖아요.
네, 엄청 다퉜었잖아요.
네, 제가 양보하는 그런 좀 모습을 보였습니다만 결과적으로는 제가 먼저 맞게 됐죠.
뭐, 결과적으로는 네. 제가 제일 먼저 맞아서 위너가 됐습니다만 일단 뭐 저희 경우에는 예비군 인력이 포함돼서 얼마 전에 얀센 백신을 맞은 거고 국장 포함 나머지 분들이 언제 맞는지 한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연령별로 봤을 때는 코로나 감염 시 치명률이 50대 이상부터 높아집니다. 아, 그래서 50대까지는 7월 말부터 연령순으로 먼저 접종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50대 후반이 먼저 맞고 그다음에 네. 초반이 그다음에 맞는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7월 중에 초반이에요. 예, 초반이에요.
국장이 조금 더 늦게 맞으시겠네요, 네. 그럼.
알았습니다.
7월 중에는 그러니까 55세에서 59세가 먼저 맞고, 이후에 50에서 54세가 사전 예약을 하게 되고, 그러니까 55세에서 59세는 7월 넷째 주, 50에서 54세는 8월 초에 백신을 맞게 됩니다. 그래서 국장은 아마 8월 초에.
8월 초.
예, 맞게 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조멘토부터 이제 저랑 막내 백반장까지는요. 네. 우선순위가 없습니다.
네. 우선순위가 없어요?
네, 없습니다. 그래서 40대 이하는 사전 예약 순서에 따라서 선착순으로 맞게 되고요. 8월 중순부터 접종을 하게 됩니다. 그럼 예약은 언제 하느냐? 한 1주에서 2주 간격으로 계속 이제 실시를 할 예정인데 대상자는 본인이 원하는 날짜 또 접종 기관을 직접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아, 참, 그 백신 교차 접종을 이번에 한다는데 그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사실 지금까지는 이제 교차 접종이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맞아요.
지금 네. 상반기에 아스트라제네카 1차 접종을 하고 하반기 7월 달에 2차 접종 앞둔 분들이 있잖아요. 이제 그런데 하반기에 이 코백스를 통한 아스트라제네카 도입 일정에 좀 변동이 생겼다고 합니다. 물량에 좀 차질이 생긴 거고요. 그래서 일부는 2차 접종을 화이자로 바꿔서 교차 접종을 하겠다는 겁니다. 방역당국의 설명 들어보시죠.
동일 백신으로 접종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해외 사례나 연구 결과 등을 토대로 교차 접종을 실시할 수 있다고 결정하였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으로 1차 접종을 하신 접종자들에 대해서는 7월에 한시적으로 화이자 백신으로 2차 접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연구 결과가 누적되면서 교차 접종도 가능해졌다라는 설명인데 다만 그래도 나는 조금 교차 접종이 불안하다. 2차도 같은 걸로 맞고 싶다 하는 분들은 별도의 안내를 통해서 아스트라제네카로 2차 접종을 마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3분기에 전 연령대가 1차 접종을 마치려면요. 백신 물량이 상당히 많이 필요하잖아요. 조멘토. 네. 수급 일정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일단 7월에 약 1000만 회분의 백신이 국내에 들어옵니다. 아스트라제네카, 얀센, 화이자, 모더나 등 모두 4개의 종류고요. 3분기 전체로 봤을 때 들어오기로 되어 있는 백신은 총 8000만 회분입니다. 세부 일정은 추후 계약사와 협의하는 대로 공개하겠다고 했습니다.
네. 자, 두 번째 픽으로 봤던 송영길, 이준석 대표 만남은 5시로 일단 예정은 돼 있잖아요. 그죠?
네.
아직은 소식이 안 들어오고 있죠?
그렇습니다.
네. 일단 국회에서 영상이 들어오면 저희가 현장을 좀 들어보고요. 신체커. 그래서 오늘의 원픽은 뭡니까?
오늘의 원픽은 역시 백신이죠. 네.
그렇죠.
백신 이렇게 네. 정하겠습니다. 7월 50대 수험생, 8월 40대 이하 접종 시작입니다.
어제 송영길 민주당 대표의 국회 연설 소식을 저희가 다뤘었죠. 오늘 국회 상황실은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의 연설부터 시작합니다. 김 원내대표는 연설 내내 민주당이 꼰대 기득권 정당이라고 비판했는데요. 자, 이 밖에 이제 여야가 차별금지법을 이제 포함해서 이제 여러 가지 현안을 놓고 또 갈등도 많이 빚었는데 그 소식까지 유정아 상황실장이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를 왕비처럼 대해주세요. 왕비처럼 대해주세요.
하는
나도 이제 왕자처럼 대해줄게요.
예, 왕비 왕자면 내가 아들뻘이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아, 그런가요?
왕비하고 인간? 대왕처럼, 예,
임금처럼. 대왕마마, 예. 잘해주세요. 왕비한테. 예. 그렇게 잘난 사람이 왜 저랑 살아요, 그러면?
처음 선택을 잘못된 거죠.
네, 1호가 될 수 없어의 최양락 팽현숙 부부입니다. 일명 팽락 부부의 존댓말 챌린지인데요.
관계 극복을 위해서 존댓말을 쓴 것 같은데 어째 좀 더 나빠지는 듯합니다. 가는 말이 곱다고 꼭 오는 말이 고운 건 아닌 것 같은데요. 어제 민주당 송영일 대표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 이어서 오늘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의 연설이 있었습니다. 송 대표는 어제 협치에 대한 기대를 표현했었죠.
중단되었던 여야정 상설협의체 참여 의사를 표시했습니다. 새로운 변화의 시작입니다. 환영합니다.
네, 그런데 김기현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맹공을 퍼부었습니다. 특히 민주당의 주류인 86세대에 대해서 586 운동권이 국가를 사유화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한때 대한민국 체제 뒤집으려겠던 분들 이제는 꼰대, 수구, 기득권이 됐다고 지탄받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가장 많은 해악을 끼치는 그룹이라고 지탄받고 있습니다. 꼰대, 수구, 기득권, 이 꼰수기에게 우리 미래를 맡길 수는 없습니다. 꼰수기에게 어떻게 민생과 공정을 맡길 수가 있겠습니까?
네, 이 약 30분가량의 연설 대부분이 정부 여당에 대한 비판이었는데요. 민주당 의원들은 굳은 표정으로 자리를 지켰고요. 국민의힘 의원들은 연설 중간중간에 박수를 쳤습니다. 김 원내대표가 정부 여당과 가장 날을 세운 부분, 부동산과 경제 문제였는데요.
문재인 정부 경제 위기를 코로나 탓으로 돌립니다만 틀렸습니다. 아닙니다. 소득 주도 성장이 경제 폭망의 시작이었습니다. 정부가 25번 부동산 대책 내어 세웠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부동산 지역됐습니다.
네, 특히 민주당이 부동산 정책을 전환하겠다라고 했으면서도 당내 반발에 부딪혀서 구체적인 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점을 문제 삼았는데요. 송영길 대표를 직접 겨냥한 겁니다. 2030 청년들의 마음도 건드렸죠. 정부의 가상자산 과세, 몰염치하다라고 했습니다.
청년들이 왜 돈에 투자를 하겠습니까? 직장이 없고 희망도 없습니다. 지푸라기로 짚고 잡고 싶은 심정, 가상화폐 투자로 몰리는 거 아닙니까? 그래 놓고서 문재인 정부 여기에다가 과세하겠다고 합니다. 무려 투자 차익 22% 세금으로 매기겠다는 겁니다. 너무 모렴치한 거 아닙니까?
네, 김 원내대표의 연설을 들은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생떼 정치를 하고 있다 비판을 했습니다. 여전히 정부 여당의 발목 잡기를 하고 있다면서 이준석 대표가 외롭게 외치는 혁신과 변화는 김 원내대표의 연설 속에선 무의미한 구호였다라고 했습니다. 국민의힘이 진정으로 쇄신하려면 이 민생 입법에 동참하고 민주당과의 협치를 해야 한다 강조를 했고요. 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어제 연설에서요. 청년 특임 장관 신설을 제안했었습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연설 직후에는 청년 문제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보였다면서 환영했었는데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부정적인 입장을 내놨습니다.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청년 특임 장관이 어떤 실질적 역할과 기능이 있을지 모르겠다라고 한 겁니다. 여권에서도 부정적인 목소리가 나왔는데요. 역시나 개인적으로는 좋다고 보지만 현실적으로는 가능한지 모르겠다라는 겁니다. 청와대 이철희 정무수석입니다.
네. 상징성은 있습니다.
네. 정부 조직법을 바꿔야 되거든요.
그렇죠.
이제 임기가 1년도 채 안 남은 정부가 지금 정부 조직법을 바꿔서 장관급의 직위를 새로 만든다는 게 우리의 의도와 상관없이 그게 맞을까? 잘 받아들여질까라는 의구심이 있어서.
네, 청년 특임 장관 논의 앞으로 좀 더 지켜보고요. 민주당과 국민의힘 앞서 수술실 CCTV 설치법을 놓고도 이 논쟁을 벌였었죠. 이 수술실 CCTV를 설치하면 의사들이 소극적으로 될 수 있다라는 이준석 대표의 말에 윤호중 원내대표는 청년다움을 벌써 잃어버린 거 아니냐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여기에 이재명 경기지사가 논쟁에 가세하면서 2라운드가 펼쳐졌는데요.
이준석 대표의 당선으로 할 일은 하는 정치를 기대해온 시민들 바람과 동떨어진 실망스런 답변입니다. 엘리트 기득권을 대변해왔던 국민의힘의 기존 모습과 달라진 게 없습니다.
대안을 놓고 검토 중인데 저는 여당에서 갑자기 선악구도로 이걸 몰아버려가지고 네. 찬성하면 선이요 반대하면 악이다 이렇게 양자구도로 만들어버린 것에 대해서 예. 앞으로 이런 식으로 여야 관계를 끌고 나가려고 한다 그러면은 갈등만 유발되고 저는 이거는 긍정적이지 못하다 봅니다.
네, 이준석 대표는 범 여권에서 추진 중인 차별금지법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난 14일에 국회 청원이 10만에 달하면서 정의당 장혜영 의원의 법안이 법사위에 자동 회부가 됐는데요. 민주당에서도 차별금지법 제정안을 따로 발의를 하면서 법안 제정이 급물살을 탄 데 따른 겁니다. 이준석 대표는 보수 진영 내에서 기속조정 관점 등을 이유로 들어서 시기상조다 선을 그었습니다.
저는 차별금지법에 대해서는요, 지금 저는 시기상조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입법의 단계에 이르기에는 사회적 논의가 부족하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예.
다만 이제 보수 진영도 이 젠더 이슈를 외면하지 않고 차별에 대한 부분도 폭넓게 다뤄야 된다는 원칙론에 저는 공감합니다.
네, 민주당에서는 즉각 반박이 나왔습니다. 차별금지법은 입법 논의만 14년째라고 말이죠. 세대교체의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이 대표가 나이만 젊을 뿐 결국은 보수일 뿐이라는 비판입니다.
수술실 CCTV 설치법도 신중론, 차별금지법도 시기상조론. 이준석 대표님, 민생을 위한 정치는 언제 시작됩니까? 공감은 하지만 시기상조다 같은 반응은 이 대표님이 당 대표 후보 시절 얘기했던 비겁하지 말자는 말과 맞지 않는 모습 같습니다.
네, 민주당 역시 종교계의 반발 등을 이유로 법안 처리를 미뤄왔었는데요. 최근에 대선 주자인 박용진 의원이 공동 발의에 이름을 올리는가 하면 또 추미애 전 장관, 양승조 충남지사도 차별금지법을 찬성하고 나섰습니다. 민주당의 차별금지법을 대표 발의한 사람은 올해 63세 오선의 이상민 의원인데요. 비문으로 분류되는 이 의원, 이른바 친문 강성 지지층의 문자 폭탄뿐 아니라 차별금지법에 반대하는 기독교계 사람들의 반대 문자도 쏟아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차별금지법에 반대한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거칠에만 번지르르 할 뿐 내용은 부실하다, 부패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이 의원은 최근 노장년들은 산전수전 다 겪은 객정 노장들이다. 윤여정, 바이든, 나훈아, 남진, 조용필 등이 실증하고 있다. 이런 글을 올리기도 했는데요. 네, 이준석 대표보다 두 살 어린 87년생 정의당 장혜영 의원도 본인이 직접 발의하기도 한 차별금지법 처리를 촉구했습니다.
결국은 국회의 눈치보기, 표계산, 혹은 시민들에 대한 편견이 오히려 작동하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계의 압박이라고 하는 것을 핑계로 그런 책임을 제대로 다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이 예. 법안이 이렇게 14년, 15년 동안 국회에 남아있는 그 예.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준석 대표는요, 보수정당 대표로서는 처음으로 취임 첫날 호남, 광주를 찾았었죠. 그런데 5.18 폄훼 발언으로 논란이 된 한기호 의원을 사무총장으로 내정하면서 논란을 빚기도 했습니다. 혁신 경쟁에 돌입한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꼰대 설전도 당분간은 계속될 듯한데요. 오늘 발제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김기현, 민주당은 꼰수기, 이준석, 차별금지법 시기상조.
네, 지금 이제 국회에서 여야 대표의 만남이 시작됐다고 하니까요. 잠깐 영상을 보겠습니다.
우리 사회에 우리 젊은 청년들에게 좀 자주적인 기상을 만들어주고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된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 특히 이제 여야정 협의체 형식에 구애되지 않고 참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또 너무 저도 기분이 좋았고 내용이 있으시니까 형식에 구애되 없이 서로 소통하고 또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아주 환영을 하실 것 같습니다. 이제 아마 G7 방문을 마치고 돌아오시면 청와대에서 아마 초청을 할 텐데 같이 가서 뵈면서 여야정 협의체의 내용을 내실있게 만들어 우리가 여야가 생각은 다르지만 야당의 날카로운 비판이 국정의 부족한 점을 메울 수 있는 중요한 기능을 하기 때문에 함께 같이 힘을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택시기사도 해봤다 그래서 저도 택시기사 노조 출신이라 공감대를 가졌고 또 카톨릭 분명히 안드레아 하시던데 저는 또 대관 안드레아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어떤 기쁘게 생각해주고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환영합니다.
네, 다음 우리 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님 한 말씀 주시죠.
예, 이번에 저희 양당의 어떤 전당대회가 다소간의 시격을 두고 이렇게 진행되었었는데 각자 당에서 그래도 소신 있는 의견을 냈다고 평가받는 저희 두 대표가 선출되어서 앞으로는 양당 간의 그 교류라는 것이 좀 다른 형태로 진행될 것이라는 국민들의 기대가 많은 것으로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송 대표님께서 저에 대해서 좋은 말씀해 주셨듯이 저도 당대표 선출되신 이후에 송 대표님께서 걸어오신 개혁적이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그런 어떤 말씀들을 긍정적으로 평가해왔고 저희가 경쟁적으로 내놓는 어떤 그런 기준들이 앞으로는 이 정당 정치의 표준이 되길 바라면서 좋은 경쟁을 할 수 있으면 좋겠고요. 아까 억까를 얘기하셨는데 야당도
네. 자, 지금 막 조금 전에 이제 여야 대표 간의 만남이 이루어졌고요. 송영길 대표와 이준석 대표가 지금 이제 덕담을 주고받았고 회동이 끝나면 이제 아마 이후에 또 브리핑이 있을 수 있으니까 저희가 다시 한번 연결을 할 텐데 일단 송영길 대표가 여야정 협의체 관련한 얘기를 했습니다. 그 전에도 이제 제안을 했고 또 이준석 대표도 긍정적으로 화답한 바가 있죠. 문재인 대통령이 G7 회의에서 돌아오면 이제 청와대에서 함께 회동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얘기를 좀 했고요. 또 야당의 날카로운 비판을 기대한다. 또 이제 콘텐츠가 있으니까 이준석 대표가 내용이 있으니까 형식에 구애받지 말고 이제 소통을 하자라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본인과 뭐 이제 뭐 여러 가지 공통점 얘기도 좀 했죠. 택시를 뭐 몰았던 기억 또 안드레아하고 대건 안드레아 둘 다 이제 세례명 얘기도 좀 했고요. 이준석 대표도 이제 소신 있는 두 대표가 지금 또 이어지고 있네요. 네.
민주당의 젊은 인재들을 폭넓게 발굴하신 것들 알고 있고 그리고 또 그들 하나하나 또 저와도 개인적인 소통을 하고 있기 때문에 또 그 부분에서도 같이 경쟁해서 좋은 대안을 내놓으면은 참 국민들이 바라보기 좋은 그런 여의도 정치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야정 협의체 같은 아주 공식적이고 또 딱딱한 담론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기회뿐 아니라 저는 뭐 송 대표님 저보다 연배도 위시고 또 그리고 제가 앞으로 배울 점도 많은 정치 선배이기 때문에 제가 또 기회가 된다면은 제가 참 식사 한번 모시고 참 어떻게 보면 값싸게 송 대표님의 정치적 경륜이나 경험도 한번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저희가 한번 만들어보고자 하는데 응해주시겠습니까?
제가 모시겠습니다.
그렇죠.
우리 정치권에서는 현역이 밥을 사는 겁니다.
예, 이렇게 제가 제안하고 얻어먹습니다. 어쨌든 그런 어떤 허심탄회한 자리도 많이 만들어가면서 저희가 서로 진심을 교환할 수 있는 기회도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뭐 방송사에서도 한번 나오라 그러던데 같이 저는 옛날에 그 황교안 대표님이 청와대 앞에서 막 그 삭발 단식도 오셨을 때 마음이 아팠습니다. 야당 총재님이 거리에 있는 것 자체가 저희 여당으로서도 상당히 부담스러운 일인데 그런 방식보다는 여야가 TV에 나와서 서로 자유롭게 토론하면서 국민의 눈높이 과연 누가 더 설득력이 있고 그런지를 하면 그 과정에서 상호 영향을 미쳐서 조정이 되고 할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제가 참 젊은 사람들의 정치를 보면서 항상 물어보면은 그중에 하나 딱 젊은 사람들이 아 우리나라도 이런 정치 문화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제안했던 것이 뭐 영국은 좀 제도가 좀 다르긴 합니다만은 그 수상과 야당 대표가 같이 이렇게 실시간으로 서로 대화하는 모습 이런 걸 보면서 언젠간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것이 있었으면 좋겠다 했는데 이미 방송
지금 이제 회동이 진행되고 있고요. 저희가 뭐 그 얘기를 다 전할 수는 없으니까요. 아무튼 분위기가 상당히 좋습니다. 서로 이제 밥을 사겠다는 뭐 그런 얘기도 좀 나왔고요. 아무튼 이제 두 사람이 이제 소신이 있는 두 대표가 선출이 됐고 아까도 송영길 대표는 둘 다 비주류라는 공통점이 있다는 얘기도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야정 협의체는 또 여야정 협의체고 그 이외에도 뭐 다양한 자리에서 허심탄회하게 소통하자는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이제 여야 관계가 저렇게 잘 풀렸으면 좋겠는데 참 한국 정치가 또 쉽지는 않잖아요.
이준석 대표가 제가 송 대표한테 밥을 함께 사면서 이제 경험을 말이에요. 배우고 싶다라고
경험을
하니까
쉽게 뭐 좀 싸게 산다고 싸게 배운다고 그랬나요?
말을 하니까 송 대표가 이제 원래 정치권에서는 현역 의원이 밥을 사는 거다 이런 것도 또 약간 뼈 있는 농담처럼 느껴지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같이 TV에 나가서 좀 자유롭게 토론하는 모습도 보여주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아마 정치부에 나오려고 하시는 게 아닌가.
좋습니다. 뭐 정치부에서도 한번 두 분 모셔가지고요. 저희가 또 허심탄회한 그런 대화를 한번 또 하죠.
네. 그리고 그 이준석 대표가 원래는 보통 여당을 먼저 예방을 하고 그다음에 다른 정당들 순서로 하는데 지금 사실 어제 국민의당 예방을 하고 방금 전에 이제 정의당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민주당을 만난 거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이제 이준석 대표의 약간 파격적인 행보의 일환으로 보이는 대목입니다.
네. 자,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얘기를 좀 이어갈게요. 민주당이 부동산 정책 의총을 내일 연다는 계획이잖아요. 그러니까 내일 종합부동산세 관련 논의를 한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민주당 내에서는 지금 종부세 2%안을 놓고 의견이 좀 엇갈리고 있는데요. 당 지도부와 부동산 투기는 종부세를 상위 2%에게 부과하는 기존안을 그대로 올릴 예정이라고 합니다. 김진표 특위위원장은 의원총회에서 직접 이제 프레젠테이션까지 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특위안이 부자 감세가 아니라 일부 상위 계층에게는 오히려 세 부담이 는다라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앞서 진보 개혁 성향의 의원 모임이죠. 더 좋은 미래와 민평연계 의원 60여 명은 종부세 완화안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공개적으로 내놨는데요. 반대 입장을 여러 차례 피력한 진성준 의원 역시 내일 특위안에 반대하는 프레젠테이션을 한다는 계획입니다. 당 내에서 의총에서 의견차가 클 경우 표결 처리하게 될 수도 있다 이런 분위기입니다.
자, 뭐 일사천리로 좀 갈 것 같았었는데 대체휴일 입법에 정부가 반대하면서 지금 논의가 조금 공전되고 있는 상황이죠?
네, 그렇습니다. 모처럼 제가 이제 국회에서 하는 일에 박수를 치면서 보고 있었는데 정부에서 반대 입장을 제출했다고 합니다. 고용노동부는 기업의 부담을 고려해서요. 특히 영세 사업장의 임금 부담을 우려했다고 하고요. 중소벤처기업부와 산업부도 이 중소기업을 비롯한 기업들의 사정을 살펴야 한다 이렇게 한 겁니다. 여야는 대체 휴일 입법에 찬성하는 쪽으로 지금 의견이 모아진 상황인데요. 정부가 이렇게 반대 입장을 표하면서 오늘 법안 재심사를 했습니다. 국회에서요. 처리가 불발이 됐고요. 5인 미만 사업장이 좀 쟁점이 됐다고 합니다. 다음 주에 이 부분을 다시 논의를 할 듯합니다.
네. 자, 이른바 이제 이준석 돌풍으로 정치권에서 세대 교체 바람이 불면서 지금 민주당 내에서도 이제 뭐 86세대에 대한 비판 기류도 나오고 있잖아요. 지금 여권에서 비판적인 목소리가 또 나왔다는 거죠?
네, 그 민주당은 아니고요. 청와대 이철희 정무수석입니다. 이 정무수석은 의원 시절에 86세대 퇴진론을 말했던 적이 있는데 지금은 청와대 수석을 맡고 있는 만큼 공개적으로 같은 입장을 밝히지는 않겠다라고 했습니다. 다만 그 민주당이 표방하고 있는 진보는 머물러 있으면 이미 진보가 아니라고 했는데 한번 들어보시죠.
세상을 조금 더 바꾸는 쪽에 방점을 찍고 있는 분들이 기왕에 가지고 있는 직이나 권력이나 자리에 연연하고 있는 건 아닌가. 변화하기 보다는 멈춰 있는 거 아닌가. 그 지점을 좀 반성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네.
진보라는 세력이 특히 지금 민주당이나 저를 포함하는 이쪽 진영에 있는 사람들이 혁신을 포기했을 때는 더 이상 저는 진보라는 이름을 쓸 수 없다고 봅니다.
자, 근데 이제 이철희 정무수석은 청년 특임 장관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인 톤으로 얘기를 했죠?
네, 지금 문 대통령 남은 임기가 1년 남짓인데 이 정부에서 정부 조직법을 개정해서 현실적으로 이 장관급의 직위를 새로 만들 수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여론의 호응이 있다면 검토할 수 있다고도 했습니다. 자, 이와는 별개로 이 청년 특임 장관에 대해서는 청와대에서도 아이디어 차원에서 검토했던 사안이라고 했는데요. 청년 특임 장관 자리에 물리적으로 2030 청년이 들어가는 것도 좋겠다라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네. 그나저나 이제 어제 오늘 정의당 류호정 의원이 타투 입법 관련해서 상당히 화제 인물이 됐죠.
네, 그렇습니다. 이 타투 유니온과 함께 국회에서 타투업법 제정 기자회견을 연 건데요. 이 타투, 우리말로는 문신이죠. 보통은 멋을 내기 위해서 많이 하는데 현행법으로는 의사가 하는 것 외에는 불법입니다. 지금 사진에 나가고 있는데 일단 옷차림 때문에 화제가 됐고요. 사진을 보시면 이제 등이 파인 보라색 드레스를 입고 있는데 등에 이 타투가 새겨져 있습니다. 류 의원은 이 해당 법은 30년 전 대법관들의 다친 사고방식이 반영된 것이라면서 타투는 사사로운 멋부림 아니라 표현의 자유로서 기본권이다라고 했습니다.
네, 국회에서 법을 발의하려면 10명 이상의 서명이 필요한데요. 정의당 의원은 모두 6명이죠. 명단을 보시면 의회의 이름이 있습니다. 무소속 홍준표 의원인데요. 어떻게 공동 발의를 하게 됐는지 일단 들어보시죠.
혹시 저 무소속의 홍준표 의원도 그 입법 발의에 같이 하셨어요?
네. 사실 이런 퍼포먼스를 하는 것도 정의당이 좀 인원이 적어서
예.
여론과 공감을 많이 사야 하기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는 건데요. 국회에도 이제 눈썹 문신한 의원님들 몇 분 계시더라고요.
예.
눈썹 문신하셨잖아요. 흔쾌히 또 웃으면서 또 법안 살펴보시고 공발을 해주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홍준표 의원님 외에도 눈썹 문신하신 의원님들이 좀 참여를 하셨습니다.
홍 의원님, 지난 눈썹 문신을 해서 한때 홍그리버드라는 별명을 얻기도 했는데요. 눈썹이 짙은 캐릭터 앵그리버드와 홍 의원의 이름을 합친 겁니다.
류 의원의 퍼포먼스에 대해서는 국회의원이 꼭 그렇게까지 해야 하냐, 그 민생 법안도 많은데 타투법을 발의하고 있냐, 이런 비판 댓글도 나왔었습니다. 근데 류 의원은 이런 거 하라고 국회의원이 있는 게 맞다. 사회 문화적 편견에 억눌린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을 하고 비판과 비난을 대신 감당하는 샌드백이 국회의원 류호정의 역할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상황실 제목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김기현 민주당은 꼰수기, 이준석 차별금지법 시기상조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놓쳐선 안 될 뉴스들을 쉽고 빠르게 전해드리는 백다의 이 시각 다정입니다. 지금 시각 5시 15분을 넘어가고 있는데요. 이 시각 다정의 소식들 먼저 키워드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황당 전신인데요. 신혜원 뉴스체커, 이 사진 속 인물 누군지 아시죠?
당연히 알죠. 네. 네, 백반원은 이제 알게 되겠지만 정치부회의 스포츠 전문하면 저 신토크거든요. 아, 네, 저 사진은 이제 베를린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송기정 선수입니다.
네, 정확하게 맞추셨습니다. 그런데 이 송기정 선수의 사진이 전시된 곳은 바로 일본 올림픽 박물관인데요. 역대 일본인 금메달리스트 코너에 전시돼 있습니다. 손 선수 사진의 일본어로 손기정 1936년 베를린 올림픽 육상 경기 남자 마라톤이라는 설명을 해놨습니다. 이렇게만 해놓으면 손 선수를 일본인으로 오해할 수밖에 없겠죠. 참고로 국제올림픽위원회 홈페이지에는 손기정 선수를 당시 한국은 일제강점기 시기를 겪었다는 설명과 함께 한국인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이에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손기정 선수에 대해 정확한 설명을 넣어 한국인이라는 사실을 세계에 제대로 알려야 한다면서 도쿄올림픽 조직위원회와 일본올림픽위원회에 항의 메일을 보냈습니다. 또한 외교부도 대한체육회에서 대응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정부 차원의 대응 여부는 문체부와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소식의 키워드는 내마미야입니다. 지하철 객실 안에서 한 남성이 한 말인데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잠깐 영상을 보겠습니다.
아저씨, 방금 표시 어떻게 해요? 나가도 표시해야지.
그건 제 마음이잖아요.
제 마음이 아니잖아. 딴 데 피해보잖아요.
네, 해당 영상은 지난 4월 30일 서울 지하철 4호선 객실에서 촬영된 건데요. 이 지하철 안에서 마스크를 제대로 쓰지 않고 담배까지 피우는 것도 모자라서 자기 마음이라고 적반하장식으로 나와 논란이 됐습니다. 이 남성 결국 지하철에서 내린 후 다른 승객을 때리기까지 해서 검찰에 송치됐는데요. 서울교통공사는 폭행 혐의와는 별도로 열차 안에서 담배를 피운 행동에 대해 철도안전법 위반으로 과태료 30만 원을 부과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앞서 분노를 일으키는 소식들만 전해드린 것 같아서 이번에는 훈훈한 뉴스로 준비해봤습니다. 이 마지막 소식의 키워드 감사 인사입니다. 이 감사 인사를 전한 건 사람이 아닌 새끼 사슴인데요. 미국 버지니아주의 한 마을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60대의 렐프돈이라는 사람이 자신이 키우는 할리라는 개와 함께 산책을 하다가 호수에 빠진 새끼 사슴 한 마리를 발견했는데요. 할리는 곧바로 호수에 뛰어들어서 새끼 사슴 구조에 나섰습니다. 이 땅 위로 밀어올려주기도 하고 걱정스러운 듯 사슴을 핥아주며 돌봐줬는데요. 이들의 만남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새끼 사슴이 다시 할리를 찾아온 건데요. 서로 냄새를 맡고 코를 부딪히면서 마치 감사 인사를 나누듯 재회를 즐긴 뒤 어미 사슴과 함께 떠났다고 합니다. 이 동물들의 따뜻한 마음을 전해드렸기를 바라면서 지금까지 이 시각 다정회 백다혜였습니다.
네, 백 반장 계속해서 속보 좀 챙겨가지고요. 이따 다시 한번 나와주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다음은 누구죠? 조 멘토의 톡 쏘는 정치를 보겠습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향한 정치권의 압박과 공세가 거셉니다. 국민의힘은 간 좀 그만보라며 입당을 압박하고 있고요. 민주당은 이른바 윤석열 X파일을 거론하면서 BBK처럼 될 거다 이렇게 공세까지 폈습니다. 윤 전 총장은 여야의 협공에 일절 대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관련 내용을 톡 쏘는 정치에서 짚어보겠습니다.
제1야당의 수장이 된 36살 청년 이준석 대표. 자신감이 붙어서일까요? 거침없이 하이킹 모드입니다. 차기 대선 지지율 1위죠.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향해 아마추어 같은 티가 난다. 일치 몰랐습니다. 한마디로 아직 준비가 안 됐다는 건데요. 윤 전 총장은 지난 9일 우당선생 기념관 개관식에 참석하며 첫 공개 일정을 소화했었죠. 이 자리에서 누구와 함께 하는지 보여주지 못했고 언론인의 질문에도 제대로 답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윤 전 총장, 기자들의 질문에 입을 꾹 닫긴 했습니다.
침묵이 너무 길어서 일부에서는 너무 간을 보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도 있거든요. 어떠신가요? 장모가 10원 한 장 피해준 적 없다 말씀하신 건 어떻게 입장이 그대로입니까?
누구와 함께 할진 모르겠지만 따라 붙은 이들은 있었는데요. 행사 내내 눈길을 확 사로잡은 이 빨간 우산들, 이른바 아스팔트 팬클럽 열지대였습니다. 한때는 박근혜 씨 석방운동에 앞장섰던 분들이죠.
윤석열아, 내가 날개란 두 개 갖고 있어. 자살 특공대로서 너를 죽여버리겠다. 윤석열아, 너 죽을래?
지금은 윤석열 대통령을 외치고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이준석 대표는 이런 점을 아마추어 티가 난다 이렇게 꼬집은 건데요. 조직적인 정치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 더 버티지 말고 국민의힘에 들어오란 이야기겠죠. 국민의힘 대선 주자들의 입당 압박은 좀 더 노골적입니다. 너무 자신감이 없다. 특별 대우는 공정이 아니다. 나를 세웠습니다. 유승민 의원은 당장 입당은 차치하더라도 제발 링 위에라도 올라오라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제가 간보기 제발 그만하고 빨리 이 저 링 위에 올라오라. 같은 링 위에 올라와서 치열한 공정한 그런 경쟁 토론을 통해서 국민들한테 각자의 경쟁력을 선보이고 도덕성을 검증을 받고 그리고 야권 후보 단일화를 뽑는 과정에 빨리 좀 동참해 주기를, 정치를 하신다면 빨리 동참해 주기를 저는 기대합니다.
윤 전 총장은 국민의힘의 입당 압박을 공격이라고 본 듯합니다. 대변인을 통해 이런 입장을 전했습니다.
여야의 협공에는 일절 대응하지 않겠습니다. 내 갈 길만 가겠습니다. 내 할 일만 하겠습니다. 국민을 통합해 국가적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큰 정치만 생각하겠습니다. 국민이 가르치는 대로 큰 정치를 하겠습니다.
앞서 윤 전 총장 측은 국민의힘은 플랫폼이란 입장을 밝혔었죠. 압도적 정권 교체를 위한 수단 가운데 하나일 뿐이라고 말입니다.
국민의힘을 정권 교체 플랫폼으로 써야 된다고 생각하면 그걸 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네. 지금 국민의힘에서 이기는 것만으로는 큰 의미가 없다. 지금의 국회 지형이 사실 국힘당이 100석, 네. 법률가 180석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압도적 정권 교체라는 표현을 쉽게 좀 쓰고 싶은데 그게 필요하다. 내년 대선에서 그러니까 보수와 중도를 이탈한 진보 세력까지 아울러 승리해야지 이게 집권 이후에 안정적 국정운영까지 도모할 수 있겠다.
정시에 출발한다는 그 버스, 타도 그만, 안 타도 그만이란 겁니다. 윤 전 총장과 너무 각을 세웠다는 생각이 든 걸까요? 이준석 대표도 일단 한 발 물러섰습니다.
저는 윤석열 총장이나 잠재적인 우리 당의 야권의 대선 주자가 될 수 있는 분들과의 이견이 자주 노출되는 것은 최대한 피하려고 합니다. 네. 비슷한 점을 많이 강조하겠습니다.
윤 전 총장을 향한 국민의힘의 공세가 그냥 커피라면 민주당의 공세 수위는 TOP입니다. 송영길 대표, 앞서 윤석열 X파일을 언급했었죠. 이명박 BBK처럼 야당 경선 과정에서 밝혀질 걸로 본다 예언을 했습니다. 꽝 잡는 건 매다. 윤 전 총장을 잡겠다고 나섰죠.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어제 다정의 한라인에 출연해서 윤 전 총장의 지지세를 이렇게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윤석열의 그 지지율을 보고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네.
사실은 그 겉으로는 그렇게 부풀어 오르지만 속으로는 굶고 있지 않겠습니까?
정청래 의원은 1일 국어교사로 나섰는데요. 윤 전 총장이 최근 김대중 도서관을 방문했죠. 이때 남긴 방명록을 문제 삼았습니다. 정보와 기반과 인권의 가치로 대한민국의 새 지평선을 여신 김대중 대통령님의 성찰과 가르침을 깊이 새기겠습니다. 이 한 문장인데요. 먼저 지평선을 여신을 지적했습니다. 지평선이 아니라 지평이라고 썼어야 한다는 겁니다. 국립국어원에 관련 질문이 올라오기도 했는데요. 국립국어원에 따르면 지평을 연다가 올바른 표현이라고 합니다. 지평선은 대지와 하늘이 맞닿은 경계선을 의미하죠. 선을 열 순 없는 노릇입니다. 정 의원은 대통령님의 성찰이란 표현도 문제를 삼았는데요. 성찰은 자기의 마음을 반성하고 살핌이라는 뜻이죠. 문맥상 통찰, 예리한 관찰력으로 사물을 환히 꿰뚫어 봄이 맞다는 겁니다. 여야의 공세만으로도 윤 전 총장의 머리가 아플 듯 싶은데 이번엔 또 엉뚱한 책이 출간됐습니다. 그것도 윤석열 평전이란 소개글을 달고 말입니다. 겨울의 순간은 오는가? 라는 책인데요.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렸었죠. 책 제목은 겨울의 순간은 오는가? 인데요. 팩트 확인을 거친 최초의 책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윤 전 총장 본인의 말은 아닐 테고 누구 이야기냐? 이번엔 그냥 윤 전 총장 측입니다. 나중에 또다시 최측근이 나설진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런 내용이 담겼다고 합니다.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였습니다. 자신도 모르는 평전이란 게 말이 되느냐 공식 반응을 내놨는데요. 논란이 커지자 작가가 직접 해명에 나섰습니다. 윤 전 총장에 대한 평전으로 본인과의 대면이나 직접 소통은 없었다라는 겁니다. 출판사 측도 거들었습니다. 윤 전 총장 측근에 수많은 사람들을 폭넓게 취재했다고 말입니다. 작가의 해명 중엔 특히 이 부분이 눈에 띄었습니다.
벌써부터 포털에는 상당한 분노와 조롱을 담은 댓글들이 가득하더군요. 저는 그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악플은 무플보다 만 배는 나은 법이니까요.
파리를 조심하라던 이분의 충고가 문득 떠오르네요.
파리를 어떻게 잘 자기가 골라서 치울 거 치우고 파리 거 밟고 그거를 어떻게 앞으로 능숙하게 잘하냐에 따라서 성공 여부가 달려있다고 봐요.
믿거나 말거나가 돼버린 이 책. 이런 내용이 담겨있다고 하는데요. 윤 전 총장이 나는 동굴 속에서 마늘만 먹으며 인간이 되기를 기다리는 곰이다 라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누군지 알 수 없는 윤 전 총장 측 하더라 통신이긴 한데요. 이 말이 맞다면 검사 윤석열에서 정치인 윤석열로 변신해야 할 필요성 본인이 가장 잘 알고 있는 듯도 싶습니다. 곰은 겨울잠을 자는 동물이기도 하죠.
곰만이 갖고 있는 독특한 특성이 있습니다.
겨울잠.
정답. 옛날 사람들은 알았을까요?
몰라요. 모르죠.
그럼 뭐로 봤을까요, 그걸?
그냥
주얼?
도착해.
오랜 치과를 끝내고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초 대선 도전을 선언한다는 윤 전 총장. 정치인 윤석열로 부활에 성공할 수 있을까요? 지켜볼 일입니다.
윤석열 전 총장이 이제 슬슬 몸을 풀기 시작하면서 여야 모두의 견제가 심해지고 있죠. 이런 상황에서 이제 윤석열 전 총장 측의 메시지가 오늘 추가로 나왔습니다. 여야의 협공에 신경 쓰지 않고 나의 길을 묵묵히 가겠다라는 그런 취지였는데 이런 메시지가 나오게 된 배경이 뭔지 저희가 윤석열 총장 측의 이동훈 대변인을 직접 연결할 텐데요. 다정의 핫라인에서 모시겠습니다. 네, 이동훈 대변인 나와 계시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입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취재진들한테 그 협공의 일절 대응하지 않고 국민이 가리키는 대로 이제 큰 정치를 하겠다라는 메시지를 내셨는데 사실 이제 언론 쪽에서는 좀 갑작스러운 메시지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는데 혹시 무슨 특별한 계기가 있습니까? 오늘 메시지를 내신
일반론적인 얘기죠. 윤 총장께서는 정치 참여 선언을 하실 예정이고요. 6월 네. 7초에 그 뭐 내용은 아실 텐데 준비가 착착 진행 중입니다. 이게 이제 내용은 이제 국민에게 내가 왜 정치를 하는지 어떤 대한민국을 만들 것인지가 될 겁니다. 그런 약속이라면 이제 본인의 입으로 하는 게 마땅하다고 보여지고요.
네.
그래서 윤 총장은 지금 압도적인 정권 교체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그거야말로 지금 우리 국민이 바라는 원하는 시대 정신이라고 할 수 있고요. 압도적 정권 교체란 것은 중도와 합리적 진보까지 포괄하는 정권 교체의 개념입니다. 국민 통합이란 건 어떻게 보면 필수고요.
네.
이를 통해서 공정과 상식의 나라를 만들고자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국가적 과제, 시대적 사명이라고 보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국민의힘 내지는 여당에서도 이런저런 말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여당에서는 당연히 윤 총장을 공격할 목적으로 근거없는 파일 얘기를 한 거고요.
네.
심지어 국힘에서도 준비가 안 돼 있다. 아마추어다, 입당이 늦었다 이런 말들을 하는데
네.
윤 총장은 이런 것에 일일이 대꾸하지 않습니다. 대변인이 이제 대변인 자격으로 제가 입장을 낸 겁니다.
네.
여야 협공에 일절 대응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네.
대변인이자 참모 자격으로 이준석 대표에게 대해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그 오늘 이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조선일보 인터뷰에서요 이미 입당이 늦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또 아까 이제 저희도 소개했습니다만은 우당 기념관 참석은 좀 아마추어 작품 아니냐 뭐 이렇게 얘기도 했는데요. 일단 그 아마추어 같았다라는 부분에 동의하시나요?
아마추어 글쎄요 어떤 부적점을 가지고 아마추어로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윤석열 총장은 이준석 대표와는 대책점에 있지 않습니다. 윤현상은 이현상하고 본질과 같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네.
윤 총장이 자기 페이스대로 국민이 가르치면서 따라가려고 할 것이다. 다른 정치인에 대해서는 입장이 없습니다. 이렇게 쿵저렇쿵 말씀도 없고요.
네.
제가 충무공 얘기를 하나 인용을 할게요.
네.
나라를 지켜냈느냐 빼앗겼느냐의 백척간두 싸움이 벌어질 때 옥포해전 앞두고 총무원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함부로 움직이지 말라. 산처럼 무겁게 움직여라. 경거망동하지 말아라. 이 말을 좀 되새기고 싶습니다.
윤석열.
움직이지 말고 네. 산처럼 신중하게 행동해라.
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윤석열 전 총장이 자주 쓰시는 그런 표현인가 보죠?
네, 그렇습니다.
네. 자, 윤 전 총장이 이제 6월 말 7월 초에 정치 참여 선언을 하고 또 탈진보 세대까지 아우를 것이다 이렇게 뭐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정치 네. 스펙트럼을 넓힐 보관은 갖고 계신가요?
여러분들 만나느라 바쁘십니다. 스펙트럼 넓히려고 하고 있고요.
네.
그걸 염두에 두고 행보를 하고 계십니다. 행보를 하고 있고요. 제가 그 마치 압도적인 정권 교체라는 표현을 썼더니만은 오늘 얘가 마치 협공하는 모양새인데 왜 그런지는 제가 이해는 합니다. 하지만 윤 총장은 본인이 생각하는 대로 국민이 가리키는 대로 뚜벅뚜벅 걸어갈 겁니다.
네.
총장은 국민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가 우선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유민주주의, 공정, 상식, 가치에 동의하는 세력을 아울러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진중권, 금태섭, 뭐 김종인 등등 이제 여러 인사들을 두루 만나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접촉은 된 상태인가요? 만나셨습니까?
지금 곧 아마 만나실 것 같고요.
네.
아무래도
네.
저기 압도적 정권 교체를 위해서 못 만날 이유는 없다고 보고요.
네.
대동 차원에서 대동 단결 차원에서 같은 같이 갈 사람 만나야 한다. 그런 정신으로 가실 생각이고요.
네.
자유민주주의 공정 상식 같이 동의한 세력이라는 것은 함께 못할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네. 자, 이제 공식 대변인이 선임된 이후에는 물론 상황이 조금 달라지긴 했습니다만 그동안 뭐 측근, 지인, 뭐 최측근 여러 가지 이제 메시지가 좀 동시다발적으로 나왔는데요. 그 지인이나 네. 측근이 도대체 누굽니까?
측근발 메시지가 어떤 게 있는지 기억을 잘 못하겠는데 적어도 제가 임명된 이후로는 없었던 것 같아요.
대변인 선임 이후에는 그런 게 없었다.
네. 네. 원보이스, 윤보이스로 정리가 되지 않았나 싶고요.
네.
제가 임명되기 전에 측근들이 있었지만 정리가 됐고요.
네.
이철우 교수 얘기도 메시지가 대동소이합니다. 이철우 교수 새 정치, 큰 정치 같이 가야 한다고 했는데 캠프 입장과 다르지 않습니다.
네. 자, 이준석 대표가 오늘 오후에 이제 공보라인이 만들어진 이후에는 뭐 계속해서 지금 이제 뭐 대화를 잘 하고 있다, 뭐 입장을 잘 전달받고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국민의힘 쪽과는 어떻게 소통을 하고 계신가요?
윤석열 대표도 메시지를 주고받으시지 않았습니까? 이준석 대표하고.
네네,
그런
네네.
식으로 네. 아마 소통이 이루어지는 것 같고요.
네.
저도 뭐 이준석 대표를 잘 알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윤석열 전 총장은 어떻게 뭐 대변인께서는 뭐 자주 만나시나요? 아니면 뭐 SNS로 이렇게 소통을 하시나요?
저는 이제 총장하고는 저 같은 목소리를 내야 되기 때문에
네.
매일 통화를 하고 있고.
아, 그렇군요. 네.
제 목소리는 그야말로 윤 총장 직접 오딩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뭐 오늘 뭐 일절 대응은 않겠다고 하셨지만 뭐 여권의 공세가 네. 이제 워낙 뜨거우니까 뭐 한 말씀 좀 여쭙고 싶은데요. 송영길 대표가 X파일을 오늘 언급을 했고 또 이명박 BBK 뭐 이런 얘기도 오늘 했죠. 또 추미애 전 장관은 네. X파일은 없지만 이제 윤석열 거품이 곧 꺼질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X파일이 뭔지 선동하지 말고 좀 빨리 좀 내놓으셨고 말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권은 여기까지 부로 지금까지 생존을 해왔는데 있다면 좀 공개를 해달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김대엽부터 생태탕까지 이제는 좀 그런 버릇을 좀 버려라 버려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언제까지 음침한 방식으로 선거를 하려고 하시는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네. 혹시 제가 이제 여기까지 하려고 그러는데 대변인께서 혹시 못다 하신 말씀이 있으시면 마지막으로 좀 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입당 문제, 시기 문제는 다 말씀을 드렸다 이렇게 대통령이 말씀을 하시고 있는데
네.
더 이상 말씀드릴 게 없다. 택시로 버스를 했는데 국민 관심이 없다는 일단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7월 말, 8월 초 뭐 계획대로 아마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아까 말씀을 하셨고 거기서 이제 중요한 시대 정신을 또 얘기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셨으니까 앞으로 이제
네.
아마
네.
다시 또 저희가 연락할 또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오늘 감사합니다. 인터뷰 감사드립니다.
네, 네, 네.
네. 지금까지 윤석열 대선 캠프의 이동훈 대변인과 좀 얘기를 나눠봤고요. 자, 뭐 추가로 들어오는 왜요? 왜 쳐다봐요?
아닙니다. 어? 네, 아닙니다.
아니에요? 네. 자, 얘기를 좀 이어갈게요. 그 윤석열 전 총장 관련한 이제 여러 가지 속보가 오늘 좀 추가로 들어온 것들이 있는데 검찰이 윤 전 총장 처가의 주가 조작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별건 수사를 했다는 그런 보고가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현재 서울중앙지검은 윤 전 총장 부인의 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의혹 사건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초에 계좌 관계자를 조사하면서 주가 조작 의혹과 무관한 처가 사업 등 압박성 질문을 거듭했다 이런 보도가 나왔었는데요. 별건 수사를 했다라는 항의를 받고 담당 수사관이 교체됐다 이렇게 전하기도 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이 관련해서 입장을 밝혔다는 거죠?
네, 서울중앙지검은 담당 수사관이 위 사건과 무관한 해당인의 처가 사업과 관련된 질문이나 조사를 했다는 보도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담당 수사관이 자리를 옮긴 것에 대해서는 올해 4월 중순 감사원의 수사 요청 사건 수사팀에 투입돼서 같은 부서 내에서 감사실을 옮겼을 뿐이다 라면서 사건 관계인의 항의로 교체된 건 아니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오늘 김우수 검찰총장이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과 심재철 서울남부지검장의 주례 보고를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윤 전 총장 사건은 빠질 거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서울중앙지검장의 주례 보고는 1년 만에 재개가 되는 건데요. 청와대 기획사정 의혹 수사, 또 채널A 사건 관련 한동훈 검사장 처분 문제, 또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 택시기사 폭행 사건 같은 주요 현안에 대한 보고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국장 말씀하신 것처럼 윤석열 전 검찰총장 가족이나 측근 관련 사건들은 보고에서 빠질 예정입니다.
자, 근데 왜 윤석열 전 총장 것만 빠지는 거죠?
네, 지난해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지휘권을 발동해서 해당 사건들에 대한 검찰총장의 지휘를 배제시켰기 때문인데요. 당시 검찰총장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었습니다. 그래서 한 조치였는데 장관 지휘권 내용에 총장의 지휘를 배제한다라고만 적어놨기 때문에 김 총장에게도 적용이 됐습니다.
네, 자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합당 문제도 좀 다뤄보려고 했는데 저희가 이제 그 오늘 돌발 상황 또 이제 속보가 많아가지고요. 일단 그거는 내일 저희가 추가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톡토는 정치 제목이 아마 그걸로 돼 있을 텐데요. 저희가 내일 좀 관련된 내용 다룰 거고요. 국민의힘, 국민의당 좁히지 못하는 한자 차이로 제목을 일단 정리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준호 마커의 주민을 보겠습니다. 청년 세대의 표심을 잡기 위한 여권 대선 주자들의 경쟁이 뜨거워지고 있는데요. 3위 다툼 중인 두 사람이죠. 정세균 전 총리와 박용진 의원은 MZ세대가 주로 사용하는 소셜미디어를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 정 전 총리가 공식 대선 출마를 선언하기도 했는데 관련 내용을 주민에서 짚어봅니다.
빅3라고 하면은 뭐가 생각이 나시나요? 저는 놀이공원이 생각나는데요. 어렸을 적 놀이공원에 가면 자유이용권뿐만 아니라 이렇게 빅3와 빅5란 티켓도 있었습니다. 놀이기구를 탈 수 있는 횟수를 정해놓은 티켓이었는데요. 빅3면 3번 탈 수 있는 거죠. 제가 꼬마다 보니까 나이랑 키 제한에 걸려서 롤러코스터는 못 탔고요. 회전목마, 바이킹, 범퍼카 정도만 타고 돌아왔던 기억이 납니다. 사설이 길었는데요. 여권 대선 레이스에서는 지금 이 빅3 자리를 두고 급사 범퍼카 마냥 싸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마지막 3위 자리를 둘러싼 각축전이 한창인데요. 오늘은 주민 최초로 여권 대선 주자들을 오늘의 인물로 뽑아보려고 합니다. 지금 화면에 3개의 동영상 클립이 떠 있는데요. 맨 왼쪽부터 열어볼까요? 정세균 전 국무총리입니다. 오늘 대선 출마 공식 선언을 하는 영상이고요. 가운데는 일단 물음표로 남겨두겠습니다. 맨 마지막에 설명드릴 거고 맨 오른쪽은 네, 브레이브걸스의 롤린춤을 추고 있는 박용진 의원입니다. 뭐 훌라후프춤 같기도 하고요. 네, 정 전 총리와 이 박 의원 3위 자리를 두고 맞붙었는데요. 두 사람에게 줌인해 보겠습니다.
여권 대선 주자들은 이준석 대표의 당선에 일제히 환영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네, 이렇게 말이죠. 그런데 이 중에서 가장 반긴 사람이 있었는데요. 바로 이 사람이었습니다. 70년대생 박용진 의원인데요. 빅3 구도는 출렁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준석 대표는 세대 교체는 올해 트렌드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방금 류 실장 말대로 빅3 구도가 출렁이고 있습니다. 원래 이재명, 이낙연, 정세균 이 세 사람을 여권 빅3라고 불렀었는데요. 오늘 발표된 범진보권 차기 대선 후보 적합도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요. 이 빅3 구도가 깨졌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여전히 31.6%로 선두 자리를 지키고 있고요. 2위는 15%의 지지율을 보인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입니다. 1, 2위는 여전히 변동이 없죠. 관전 포인트는 3위부터입니다. 박용진 의원이 6%를 넘어서면서 3위에 올라섰는데 반면 정세균 전 총리는 4.2%로 6위로 처졌습니다. 아직 출마 선언을 하지 않은 추미애 전 법무장관에게도 밀리는 결과입니다. 빅3가 이제는 1강, 1중 다 약구도로 바뀌었다고 해야 할까요? 정 전 총리, 당내에서는 이 지사나 이 전 대표에 밀리지 않는 지지 기반을 형성하고 있는데요. 어쩌다 코너에 몰리게 된 걸까요? 산업부 장관과 국회의장, 국무총리까지 역임했죠. 풍부한 경험과 연륜이 강점으로 꼽혔지만요. 이준석 돌풍이 발목을 잡은 모양새입니다. 이준석발 정치권 세대교체 여론이 커지면서 정 전 총리는 역풍을 맞았는데요. 거기다 장유유서 발언은 역풍을 더 키우는 꼴이 됐습니다.
장유유서 이런 문화도 있고 그래서 저는 뭐 그런 변화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봅니다만은 고민이 많을 것이다. 그리고 아마 민주당은 그보다 더 큰 변화를 위해서 노력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네, 물론 발언의 전체 맥락을 보면 나이가 어린 사람은 당대표가 돼서는 안 된다 이런 취지는 아니었습니다. 한마디의 어휘선택이 부른 후과는 그래도 생각보다 컸습니다. 정 전 총리로서는 반전의 계기를 마련해야 할 상황인데요. 정 전 총리가 택한 돌파구는 뭐였을까요? 네, 정 전 총리가 어제 틱톡에 올린 한 동영상입니다. 20초 이내의 짧은 영상인데요. 그 마술사부터 뭐 해리포터, 지금 카우보이고, 가죽 재킷을 입고선 선글라스를 낀 래퍼, 그리고 정 전 총리가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그런 장면이 담겨 있죠. 변장하느라 꽤나 공을 들였을 것 같은데요. 정 전 총리가 이렇게 독도는 한국땅이다라는 티셔츠를 입고 마무리가 되는데 해시태그에도 독도는 우리 땅이라는 글이 써 있습니다. 틱톡은 동영상 기반 소셜미디어인데요. MZ세대가 즐겨 쓰는 SNS입니다. 짧은 시간 내에 노래와 춤, 그 상황극 등으로 눈길을 끄는 게 핵심입니다. 정 전 총리가 틱톡을 시작한 건 결국 2030세대와 소통을 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으로 읽힙니다. 세대 교체 바람에 맞춰서 젊은 감각을 보여주겠다 그런 의미도 있는 것 같고요. 근데 사실 틱톡에서만큼은 정 전 총리보다 박용진 의원이 선배입니다. 여의도에선 비교적 얼리 어답터라고 해야 할까요? 여권 주자 중에 유일한 97세대죠. 올해 만 50세인데 정 전 총리가 이준석 돌풍의 피해자라면 반대로 박 의원은 수혜자 느낌입니다. 이준석 돌풍이 몰아치기도 전인 지난 4월부터 이미 틱톡을 사용 중이었는데 첫 번째 업로드 영상에서 이 걸그룹 브레이브걸스의 롤링춤을 선보인 게 화제가 됐었죠. 정작 본인 아들에게는 핀잔을 들었다고 하는데 직접 보시죠.
편의점 구하는 건가? 죄송합니다. 얼른 일어나서 춤추지 않고! 둘째 아들이 있어요. 네. 유명한 놈인데 그 놈이 네. 내가 저 집에 가서 야, 나 틱톡 가야겠고 볼래? 그럼 아빠 이러지 마. 열기도 전에 아니 재밌어. 아빠가 롤링 춤췄어. 이렇게 했더니 아빠 그러지 말라고.
네, 여담이지만 기자들이 박 의원이 춤추는 영상을 보고 뱃살 어떻게 했을 거냐 이런 얘기도 했다고 합니다. 자, 박 의원이 최근까지 업로드한 동영상은 총 10개인데요. 팔로워도 만 명을 넘어섰죠. 정 전 총리와 달리 정치 메시지와 관련이 없는 흥미 유지의 동영상을 올리고 있는데요. 뭐 틱톡 젤리 챌린지나 아니면은 휴지 게임 같은 영상이 그렇습니다. 네, 젤리가 터져 나오지 않고 제대로 먹어야 되는 그런 게임인데요. 아무튼 다른 여권 주자들도 이게 박 의원뿐만 아니고 최근 청년 표심 잡기에 열을 올리고 있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최문순 강원도지사는 일명 국회인 최매기를 선보이면서 이렇게 노래를 직접 부르는 영상을 올리기도 했었고요. 이낙연 전 대표도 청년들이 즐겨하는 온라인 게임 리그 오브 레전드 롤을 체험하기도 했습니다. 여권 주자들의 이런 노력이 재미있다 이런 반응도 많지만요. 그저 언론 플레이라는 비판 어린 시선도 있습니다. 청년을 따라한다고 해서 그게 제대로 된 소통은 아니라는 건데요. 일부 네티즌은 페이스북에 청년들이 잘못했습니다. 제발 멈춰주세요. 이런 글을 올리기도 했죠. 자, 이제 아까 제가 안 열어봤던 마지막 동영상을 한번 봐야 되겠죠. 마크 팍이란 분이 이제 그 유저인데 이 플레이 버튼을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사무실 빠져나왔습니다.
정세균 전 총리가 출마 선언식을 할 계획입니다.
그렇죠. 실장님은 가서 취재해봐야 되겠네요.
네, 한 5분 정도면 가니까.
본인이 선배라고 단칼에 거절하더라고요. 지금 바쁘다고, 막 혼자 갔다 오라고. 그래서 저 혼자 이렇게 처량하게 가고 있습니다. 걸어갈 시간이 없어요. 뛰어야 될 것 같아요. 1인 유튜버의 삶에 좀 적응이 되는 것 같아요. 아, 박마커의 보드마카 봐주세요. 구독, 좋아요. 시간이 없어요. 빨리 가야 돼. 와, 진짜 너무 많이 왔어요. 일단 취재진도 많고요. 우리 황예린 기자를 갑자기 만나게 됐어요. 네. 그럼 저도 한번 안으로 들어가 볼게요. 그래도 따라서. 총리님 안녕하세요. 제이슈씨 박준우 기자입니다. 네, 오늘 그 대선 출마 선언 컨셉트가 뭔지 좀 간략히 설명해 주세요. 나중에 알겠습니다. 일단 정세균 전 총리가 바쁘신 것 같아서 말씀은 못 나눴고요. 국장 눈을 피해서 이렇게 또 정 전 총리를 만나고 오니까 스릴이 넘치네요.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네, 우리 복국장을 피해서 몰래 바깥 바람 좀 쐬다 왔는데요. 정세균 전 총리의 출마 선언 현장이었죠. 정 전 총리는 바쁜 관계로 아쉽게도 인터뷰는 성공하지 못했지만요. 반가운 얼굴인 황예린 반장도 잠시 마쳤습니다. 이 얘기 좀 더 들어가서 나눠보도록 하고요. 자, 오늘의 주민 한마디를 정리하겠습니다. MZ세대를 잡아라. 3위 자리 놓고 SNS 대전.
네, 안타깝게도 들어가서 얘기 못합니다. 저희가 오늘 그 속보를 많이 반영해가지고 이게 또 라이브의 묘미예요. 예, 준비한 건 또 못할 수도 있는 거고요. 자, 박막호 오늘 취재 나왔던 거 아주 칭찬합니다. 네. 칭찬하고요. 근데 아까 이제 정세균 전 총리가 좀 단칼에 인터뷰를 거절하네요. 그 얘기는 이따 끝나고 네. 추가로 얘기하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오늘 그 주민은 여기서 정리를 하고요. 바로 이 시각 다정회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시각 다정회의 백다혜입니다. 현재 시각 5시 49분인데요. 어떤 소식이 들어와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김기덕 서울시의회 부의장이 윤리특별위원회에 넘겨집니다. 김 부의장은 본인이 설립한 유치원의 통학 차량을 타고 버스 전용 차로를 이용해 시의회로 출근해 논란이 됐는데요. 도로교통법상 아이를 태우지 않은 통학 차량이 버스 전용 차로를 이용하는 건 불법입니다. 이에 서울시 의회 측은 시민 앞에 송구한 마음으로 윤리특위 해부를 결정했다면서 윤리특위 과정에서 김 부의장의 위반 사항과 징계 방향 등이 정해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박지성 JS재단 이사장이 고 유상철 감독 조문과 관련해 악성 댓글을 단 누리꾼들을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앞서 지난 7일 유 전 감독이 숨진 뒤 온라인에서 왜 조문을 가지 않느냐, 조문 간 뒤 인증샷을 찍어라 등의 비난에 시달렸기 때문인데요. 박 이사장의 소속사는 더는 묵부할 수 없는 수준이라며 선처는 절대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조문과 관련해서도 입장을 밝혔습니다. 박 이사장을 대신해 아버지가 조문을 했고 박 이사장도 유족에게 연락해 유가족과 슬픔을 나눴다고 전했습니다. 이어서 잠시 후 썰전 라이브에서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연일 저격하고 있는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여야 의원들의 토크가 펼쳐질 예정입니다. 국민의힘 내에서 이준석 대표에게 쓴소리를 내고 있는 사람이죠. 김재원 최고위원의 인터뷰도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이 시각 다정회 백다혜였습니다.
오늘 정치부에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4시 반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